인천 지역에서 시작된 수돗물 속 유충 발견 신고가 경기도 화성에 이어 경기도 광주에서도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의 위생을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이 오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아프다고 해서 조사는 4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박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성추행 의혹의 사실관계, 또 고소사실 유출 의혹 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 방송 토론이 끝난 뒤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란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맥락을 봐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여당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어젯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승합차가 물에 빠졌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안에 타고 있었는데 차량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직전 해경구조대가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유충이 나와서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수돗물. 이젠 샤워도 생수로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돗물 걱정, 시작은 인천이었지만 지금은 경기 지역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는 이제 늘 떠안고 있어야 하는 어찌 보면 상수가 돼버렸죠. 여름 휴가철 해외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결국 제주도 코로나에 뚫리게 됐고,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에선 한 달 내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위태로운 시민들 안전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유충 소식부터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양발리에 사는 이모 씨는 오늘 화장실에서 유충을 발견했습니다.
양치를 하려고 이제 그 양치컵을 이렇게 헹구고 나서 물을 바로 받고 이렇게 보니 그 유충이 있었다. 막 꼬물꼬물거리면서 그러는데.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 동탄의 아파트에서 또 16일에는 경기도 시흥 가정집에서도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천 서구와 영종, 강화 지역에서 접수된 민원은 오늘 아침 기준으로 총 272건입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어린이 수영장에서는 유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수로 아이들을 샤워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수도 관련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13,000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수도 담당부서가 관련 보고체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1월에 배포된 수도 관련 매뉴얼에는 수질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도 담당부서가 지자체와 경찰서 등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첫 신고를 받은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가 인천시에 보고한 건 나흘 뒤인 13일입니다. 또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가 인천시 교육청에 알린 건 닷새 뒤인 14일입니다. 환경부는 각지에서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자 전국 정수장과 배수지 등에 대한 위생 상태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미입니다.
휴가철 여행객이 몰리고 있는 제주도는 코로나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여행객이 증상이 있는데도 마스크도 거의 안 쓴 채 해열제를 먹어가며 제주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벌써 관련한 확진자 4명이 나왔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제주 한림체육관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사람 간 간격을 유지하며 길게 늘어선 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중입니다. 최근 5박 6일 제주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70대 여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제주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제주에 도착해 11일부터 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는 받지 않았고 해열제를 먹어가며 여행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도 대부분 일정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다녀간 찻집과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4명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접촉한 사람도 최소 100명에 이릅니다. 방역당국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인근 지역 학교 14곳의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A씨는 제주 여행 전 서울 강남 마사지 업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서울에서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합니다.
접촉자 관리에서 누락된 가운데 제주에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도는 한림오일시장 등 주변 관광지를 차단하고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은 러시아 선박으로 난립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원들이 계속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한 달 사이 벌써 4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우리 노동자만 또 30명이어서 주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산 소식은 구석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원양 어선에서 러시아 선원들이 내립니다. 어제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17명은 구급버스를 타고 부산 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 감천항으로 들어온 또 다른 러시아 선박 두 척에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우리 노동자 30명은 자가격리됐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부산항 러시아 선원이 한 달 새 42명으로 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승승검역을 하지만 바로 걸러지지도 않습니다. 무증상자였다가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발열이 없었죠. 의사가 나와도 그걸 못 잡아요. 증상이 없는데 어려운 거죠, 그게.
수리와 하역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 대부분은 선내 집단 감염을 모른 채 배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보상관이 엄청나게 고치가 되어있죠, 지금.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외국 선박들이 악용해 들어오는 건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정부가 러시아 등에 출항전 검역 강화를 공식 요청하고 선원들의 검체 조사를 더 꼼꼼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가 퍼질 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 때문이죠. 하지만 이 총회장이 아프다고 해서 조사는 4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수원지검은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을 아침 9시 30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는 4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 중단됐습니다. 이 총회장이 오랜 병 때문에 조사를 받기 힘들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의 나이가 91살인 점과 주치의의 소견을 고려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건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천지는 방역당국이 모임 장소와 신도 명단을 요구하자 이를 축소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 명단에 일부 간부와 교육생 이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고발한 이 총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과 한때 교회의 2인자였던 김남희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헌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시간이 부족해 이 총회장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다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박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담 TF를 만들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수진 기자, 경찰이 만들겠다는 전담팀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박 시장 사망 경위를 수사해오던 성북경찰서에 서울경찰청 인력 40명을 추가했습니다.
네, 경찰이 현재 주로 수사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와 묵인 의혹, 또 하나는 박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우선 서울시 정무라인 직원들이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서울시에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시가 묵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들여다보려면 결국 그 서울시 정무라인, 이른바 6층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근무 기간이 겹치는 비서실 직원 80여 명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서울시 6층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선 경찰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박 시장 사망 경위도 계속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위 의혹을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방조와 무기 의혹을 조사하면서 간접적으로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의혹과 무긴 방조 의혹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 아닌 만큼 무긴과 방조를 확인하면 성추행 여부도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원래 사건, 그러니까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조와 무긴 의혹을 조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수진 기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4자 명예훼손 혐의도 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네,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이 접수돼서 현재 경찰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의 처벌 의사가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닙니다. 또 온라인 공간 등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사람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고소 사실이 유출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일 먼저 성추행 고소 사실을 알렸던 의혹을 받는 임순영 젠더특보가 어제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임특보가 핵심 조사 대상인 만큼 사표를 반려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박 시장에게 성추행 고소 사실을 알렸다는 유출 의혹의 당사자 임순영 젠더특보가 어제 사의를 표했습니다.
민간 합동조사단이 꾸려지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표를 내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서울시는 임특보가 조사 대상이라 사표를 받지 않고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임특보는 박 시장 실종 하루 전 실수한 적 있냐고 물었을 뿐 고소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이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안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박 시장의 실종과 피소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했는데 JTBC 취재 결과 실종 신고 6시간 전에 북악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박 시장을 두 차례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언론은 실종 당일 아침 박 시장이 공간에 찾아온 비서실장에게 직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여성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심각한 상황이라며 언론에 보도될 것 같다. 문제가 커지면 사퇴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종 전날 대책회의 등 긴박했던 정황들이 이어졌지만 고소 사실은 미처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말맞추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피해 호소인에서 피해자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도 표현을 바꿨습니다. 야당에선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른 최고위원도 피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통상 공소장에도 피해 호소인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지도부가 피해자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고 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선 당 대표부터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여성단체 출신 최고위원까지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피해 호소인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께
지난 14일 여성 의원들이 성명을 낼 때도 피해자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논의 끝에 지도부가 쓰는 대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렀습니다. 이런 선택을 놓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피해를 일방적인 주장으로 축소시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비판이 야당은 물론 당 내에서도 이어지자 결국 지도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도 이번 사건을 스캔들로 부른 정원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두 달간 활동 정지를 권고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공공부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정홍 여가부 장관은 고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한 늑장 대응과 2차 피해 확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성폭력 조사를 외부기구에서 전담하는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코로나 국면 속 주가를 일정선으로 유지한 건 개미들, 그러니까 국내 소액 투자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세금을 더 물리겠다고 발표해 반발을 샀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청와대가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에 대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라며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 외국계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로 떨어지던 국내 주가를 개미 투자자들이 소액 매수로 부양하면서 동학 개미운동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외세에 맞섰던 동학 농민운동에 빗댄 표현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예고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대주주만 내왔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도 물리겠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반발에도 정부는 양도세 대상이 전체 5%에 불과하다며 강행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기재부는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양도세율을 낮추거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진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진성준 의원이 TV토론을 마치고 한 말인데요.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그대로 나갔습니다. 야당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선 가운데 진 의원은 집값 폭락론을 반박한 거란 입장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해당 발언은 집값 문제로 심야 TV 토론을 마치고 방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야당 토론자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함께 중계되던 유튜브를 통해 그대로 나간 겁니다.
너무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없어요.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농산이 뭐
얘기하시는 게 국민들은 어떻게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앞서 토론에서 진 의원은 70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의 틀이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정책을 꺼내든 만큼 이제부터는 집값을 완전히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야당들은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의 속내를 확인했다고 했고 정의당도 경솔한 말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와도 투기 세력이 비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 의원은 정부 대책에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폭락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과장되게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해찬 당대표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전혀 뭐 그런 걸 보고하냐고 하셨습니다.
토론을 내보냈던 MBC는 현재 유튜브에 올린 방송본에서 해당 대화를 잘라낸 상태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후순위 공급카드로 꺼내자 후보지로 거론되는 강남 세곡동과 내곡동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리 땅이나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물론이고 값이 오를 거란 기대에 싸게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많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입니다. 가구단지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해 개발된 보금자리 아파트 정도를 빼면 나머지는 대부분 그린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로 가득합니다. 서울 내곡동의 그린벨트. 말 그대로 개발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이렇게 곳곳에는 쓰레기도 널려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도심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 후보지를 찾지 못할 경우 이처럼 보존 가치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 지역이 어딘지 밝힌 적은 없지만 부동산 카페 등에는 내곡동과 세곡동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이러자 중개업소엔 땅이나 집을 보러 오겠다는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그린벨트 있는 내에 있는 땅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물건은 거의 다 들어왔어요. 요 일대 아파트도 지금 호가가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호가가.
강남구 세곡동의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네,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토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전문가들은 투기 움직임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지 말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함께 살자며 중학교 선배를 불러 마구 때린 것도 모자라 끓는 물을 붓고 불로 지지는 엽기적인 행각을 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고문 수준의 잔혹 행위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는데요. 이 남성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머리와 가슴 한쪽 팔이 붕대로 감겨 있습니다.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불에 댄 상처만 남았습니다. 온몸 곳곳에도 화상 자국이 선명합니다. 24살 A씨를 이렇게 만든 건 중학교 후배인 21살 박모 씨와 박 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함께 살자며 A씨를 경기도 평택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A씨가 혼자 벌어서 내던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때리고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저항하지 못하자 끓는 물을 몸에 끼얹고 불로 지지기도 했습니다. 잔혹한 학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볍게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높아지지 않았냐.
냄새가 난다며 화장실에 살게 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쉽게 달아날 수도 없었습니다. 박 씨가 수억 원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아버지하고 엄마는 죽여가지고 장기 매매해보고 지 말 안 들으면 그런 게 그래서 겁을 먹었나 봐요.
경찰은 박 씨와 여자친구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금전 피해와 감금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또 이들의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를 분석하고 A 씨의 심리 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답안을 빼돌려서 성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까지 넘겨졌었죠. 이 아버지는 이미 징역 3년을 확정받았는데요. 검찰이 오늘 이들 자매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을 뛰어넘는 지능범이라고 했는데 자매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검찰은 두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입니다. 검찰은 중위권이던 이들이 2학년 1학기부터 성적이 급상승한 것이 기적이라며 정답이 사전에 유출된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1학년 첫 시험에서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자매는 1년 만에 각각 문과와 이과에서 전교 1등이 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세 가지. 먼저 시험지 옆에 적힌 글자를 유출된 정답을 시험 전 적어둔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매의 변호인은 시험 끝나고 반장이 불러준 답을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 낸 문제의 답. 화학교사가 착오로 잘못 계산해 적은 답을 동생 A양만 유일하게 그대로 답을 적었습니다. 검찰은 A양이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풀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떨어진 성적. 검찰은 문이과 전교 1등인데도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 차가 너무 크고 사건 이후 성적이 다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매의 변호인은 모의고사 교내 석차가 1등인 적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언니 A씨는 검사님이 생각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자매의 아버지는 업무 방해로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도 멈추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저희가 취재한 결과 수사팀은 이달 안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삼성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말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절충안, 즉 시한부 기소 중지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자고 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심의위가 도입된 이후 수사심의위 결론과 검찰의 최종 판단이 엇갈리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 관련자들은 수사심의위가 끝난 뒤에도 검찰에 출석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를 오래 끌어왔다는 비판에도 수사심의위 결론을 뒤집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보강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의 기소 방침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는 차원에서 부장검사 회의를 열지 검토 중입니다. 부장검사 회의가 소집되면 서울중앙지검 산하 차장검사와 수사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대검찰청과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 부회장권을 놓고는 지휘부 사이에 이견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말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면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이후 1년 8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늦게서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오유정 기자, 영장심사는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이곳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불러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했습니다. 끝난 건 오후 1시 반쯤입니다. 3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전 기자가 법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현재 이전 기자를 구속할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강요 미수죠. 법원이 만약에 영장을 발부한다면 앞으로의 수사에도 뭐 큰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법원이 영장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할 때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은 신라젠 취재를 하던 이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 간부와 친분을 내세우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건데요. 우선 이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협박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가 돼야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전 기자가 이전 대표에게 전한 메시지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관건입니다. 또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진 않았고 두 명의 메신저를 통한 만큼 이 전달 과정에서 왜곡은 없었는지 검찰이 밝혀내야 할 지점입니다.
예,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도 했다면서요?
네, 이전 기자가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했기 때문인데요. 이전 기자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수사 착수 전의 일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어젯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빠졌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않아 위기였는데 다행히 차가 완전히 바다에 빠지기 직전 가까스로 구조해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검정색 승합차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 두 명이 헤엄쳐 차량에 도달합니다. 차 안에는 만취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승합차가 앞쪽부터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다급한 외침이 이어집니다. 다급해진 구조대원이 깨진 창문으로 남성을 빼내자마자 차량은 곧바로 물거품을 일으키며 물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젯밤 11시 38분쯤 거제시 장승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된 41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반응이 없어져가지고 콘솔을 쳤는데 이제 도중에 부분이 안 나오니까 정말 많이 위험했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조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경찰 조직을 해체하는 곳이 나올 정도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데요. 플로이드가 숨지기 전날 콜로라도 경찰이 강압적으로 체포를 하다 한 남성이 숨진 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니 건장한 경찰 여러 명이 한 남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지방까지 쫓아 들어간 경찰은 곧이어 이 남성을 향해 테이저건을 쏩니다. 남성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성의 얼굴에 흰색 두건을 씌웁니다. 경찰관을 향해 침이나 피를 뱉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곧이어 손발을 끈으로 꽉 묶어 제압합니다. 하지만 테이저건을 맞은 남성은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고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이 남성은 곧 의식을 잃었고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콜로라도 경찰은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웃과 싸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체포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제주대학교의 한 60대 교수가 여제자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제자를 위로한다고 접근했는데 피해 학생이 200번 넘게 싫다고 말했지만 성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 제주대학교 A 교수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며 손녀버린 제자 B양에게 느닷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싫다고 200번이 넘게 말하고 비명까지 10번 넘게 질렀지만 성폭행을 이어갔습니다. A씨 재판에서 이런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한두 번 싫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를 내서 말한 걸 텐데 그걸 200번 이상 넘게 말했는데도 그 말이 무시됐다는 것은 학생을 사람으로서 같은 성인으로서 존중해준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 A 교수는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재판에서 어려운 형편에 10대 동생을 돌봐야 했다며 A 교수가 건넨 합의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 교수를 용서한 적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복학도 포기했습니다. 학생들은 A 교수의 실제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듣고 놀랐어요. 이런 교수님이셨나?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재판부는 지난 6월 1차 공판에서 유사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농약을 넣어 해삼을 키우고 더러운 양말로 수건을 만들고 중국의 CCTV가 자국 생산품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버거킹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햄버거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는데요.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산동성 칭다오시 인근 양식장입니다. 바다를 구획해 해삼을 키우는 곳입니다. 곳곳에 초록색 약병이 널려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판매가 금지된 맹독성 농약입니다.
아, 이거 뒤집어요. 저것이 18克拉，那个是9克拉，那个是20克拉。
양식장 수십 곳에서 모두 농약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키운 해삼은 중국 전역에 팔려나갔습니다. 중국 최대 수건 생산단지가 있는 허베이성 가오양현. 수건을 만드는 데 쓰는 원자재는 입다 버린 속옷부터 양말, 정체불명의 천들까지 그야말로 각지에서 수거된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재가공한 실에도 여전히 이물질이 묻어났는데 수건을 만드는데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연간 수건 생산량은 50억 장이 넘습니다. 장시성 난창시의 중국 버거킹 세 곳은 빵의 유통기한을 재부착하는 방식으로 상한 햄버거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습니다. 버거킹은 공식 사과 성명을 내고 해당 점포를 폐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고 텔레비전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이런 광고들 많죠. 공짜로 주는 사은품 같지만 알고 보면 따로 사야 하는 데다가 가격도 더 비쌉니다. 모르고 가입했다가 낭패본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선수빈 씨 집에 김치 냉장고를 보내준다고 한 건 상조 회사였습니다.
상조를 가입하면
이 사은품을 주겠다. 할부 계약이네. 이런 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또 공짜로 받았고 하니까 가까운 지인분한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선물로 줬고.
그런데 2년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90만 원 정도를 부은 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김치냉장고 할부금이 아직 45만 원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조 들라간 거지 가전제품 달라간 게 아니거든요.
누가 상조를 들으면서 135만 원짜리 필요도 없는 이 냉장고를 사겠습니까?
억울하다고 버텨봤지만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습니다. 정모 씨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상대도 가입하면서 사은품 받은 건 일석이조라고 생각하고서 가입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가입 때 받은 21인치짜리 TV 값으로 150만 원을 내야 하게 됐습니다. 사은품으로 착각을 하기 쉽지만 상조 회사는 상조 서비스 계약과 가전제품 구입 계약을 따로 맺습니다. 하지만 상조와 가전제품을 묶어 파는 상품 중 두 가지 계약을 따로 하는 거라고 밝힌 건 12개 중 3개뿐입니다. 심지어 이 가전제품들은 온라인 판매가보다 두세 배 가까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상조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을 파는 거예요. 알바기식으로, 끼워넣기식으로 해갖고.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로고 두 개를 한번 보시죠. 하나는 최서원 씨가 기업 자금을 모은 창고인 재단법인 미르의 로고고요. 다른 하나는 인천공항의 새 로고 후보입니다. 디자인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커지자 결국 공항공사는 다른 로고를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선 꼭 바꾸려는 이유가 뭐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무슨 일인지 박영우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새 로고 후보로 정했던 디자인입니다. 지구와 한반도, 불사조를 형상화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를 두고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때 최선 씨가 기업 자금을 모은 창구인 미르재단 로고나 중국 항공사 로고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새 로고를 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본한 인천공항 사장이 추천한 자문위원장이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인천공항공사 내부 문건엔 구본한 사장이 아는 사람의 자문 의사를 받겠다고 쓴 메모가 있습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이후 부사장이 추천한 강원대 전모 교수를 디자인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자문위원장은 부사장의 지인이 아니며 새 로고 후보 역시 확정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로고로 다른 후보를 찾아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올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로고를 바꿀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송추가마골 양주 덕점점을 수사해달란 내용의 고발장을 양주시로부터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룸은 지난 8일 해당 지점에서 폐기해야 할 고기를 소주와 새 양념에 헹궈서 팔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의 한 임원이 지난 총선에서 직원들에게 여당 후보자들에게 후원하라고 권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관리자급 직원 수십 명에게 후원하라고 연락을 했다는 건데 최고위층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 거라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이곳 임원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총선 후보자 후원 의사를 물었습니다. 본부 사업에 도움이 될 후보에게 후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JTBC가 확보한 생산성본부의 내부 문건입니다. 민주당 후보자 여러 명의 이름과 계좌번호, 후원금을 내라고 권유받은 직원들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권유를 받은 직원들은 40여 명으로 본인 명의로 후보자 계좌에 입금을 지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한 직원은 권유가 아니라 사실상 지시였고 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노규성 회장의 지시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노 회장은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정보통신 미디어 팀장 등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업무 등의 관계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기부를 알선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A씨는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냈지만 노 회장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 회장은 JTBC와의 전화통화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은 노 회장을 알긴 하지만 생산성 본부 직원들이 후원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앞서 보신 노규성 회장이 민주당 총선 후보의 저서 등을 회사 돈으로 구입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민주당 인사들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법인카드로 책을 사준 겁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한 부서가 처리한 영수증입니다. 제목은 회장님 업무 관련 도서 출판 기념회 도서 구매비입니다. 영수증을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9명의 책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씩 구입했는데 약 100만 원 상당입니다. 모두 민주당 인사들이 출판 기념회를 열고 판매한 책들입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출판 기념회에 가서 법인카드로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인사 가운데 3명은 지난 3월 생산성 본부 직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본부가 뭐 도움받을 일이 없죠. 노규성 회장 개인의 명달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노 회장 측은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책을 구매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이라는 필요한 어떤 그 아젠다를 선진적으로 대응해줘야죠.
민주당 인사들은 출판 기념회에 노 회장이 참석했는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도서 구매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우종창 씨가 허위사실로 조국 전 장관과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우 씨는 국정농단 1심 판결 전에 조국 전 장관과 재판부가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이 제보 내용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사실로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고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월에서 2월 초 사이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최소한 피고인의 1심 판결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2018년 초 청와대 인근의 한 식집에서 조국 전 장관과 김세윤 재판장이 만나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발언으로 오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해 추측을 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을 암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라며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우 씨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물론 김 부장판사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우 씨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부 방청객은 독재 국가라고 항의했고 우 씨는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가 부하 경찰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A 경정과 이에 동조한 B 경감 등 두 명을 다른 경찰서로 인사 조치하고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정은 여경의 발을 주무르거나 사귀자면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은 끔찍하다고 표현했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계 유미호건 씨와 결혼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사위라고 부른 메릴랜드 주지사가 밝힌 얘기입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의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정말 싫고 한국인은 끔찍하다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그동안 왜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며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월 주지사들과의 만찬 연설에서 나온 얘기로 거슬렸던 대목이라고 호건 주지사는 회고했습니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던 때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함께 있던 한국인 아내 유미 호건 여사가 그런 모욕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언급한 기억은 없다며 초기 대응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각 주가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혼자 싸워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Early on in the crisis, there's no question that there were serious mistakes that were made and that we could have done things better. And I speak very frankly about that.
호건 주지사는 지난 4월 한국에서 진단 도구를 공수했던 일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백악관은 호건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에 찬사를 표하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며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규입니다.
법수룩한 수염과 대비된 창백한 얼굴. 37세 배준환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배준환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1200여 건을 만들고 이 중 일부를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데요. 오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는 44명으로 대부분 미성년자였는데 영어 강사라며 접근해 모바일 상품권을 미끼로 유인했습니다. 경찰은 배준환이 N번방 사건으로 세상에 떠들썩했을 때 오히려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다며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달리다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된 르노 삼성의 XM3와 마스터 2만 여 대를 리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번에 리콜되는 차종은 23개로 화재 우려가 있는 기아차 카니발 4천여 대와 에어백 결함이 있는 현대차 아반떼 2700대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등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사업이 설립 목적과 달리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런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몸 길이가 10m에 달하는 폭등 고래가 몸집이 자신보다 훨씬 작은 백상아리 한 마리에게 사냥당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드론 카메라로 촬영된 해당 영상에서는 백상아리가 폭등고래의 꼬리를 물어 피를 흘리게 한 뒤 머리를 공격해 익사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n authentic Captain America shield because pal, you deserve it. You're a hero.
6살 브리저 워커가 들여다보는 화면 속에 캡틴 아메리카의 배우 크리스 에번스가 얘기합니다. 동생에게 뛰어드는 셰퍼드를 막아서다가 얼굴을 크게 다친 브리저. 가족들은 이 사연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브리저가 좋아하는 영화 어벤져스의 배우들을 태그했는데 마치 영화처럼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이 직접 답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무기한 휴공에 들어간 서울 고공에 관객 대신 의외의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텅 빈 고공에선 너구리가 머리를 내밀고 오리가 산책을 합니다. 문 닫은 궁궐의 일상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풍경, 강나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먼지떨이와 대걸레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광화문 현판이 걸린 물류에서 내다본 도심은 딴 세상입니다. 1961년 경복궁관리소가 생기고 나서 두 달 가까이 문을 닫은 건 처음이지만 매주 한 번씩 쉬는 날 하던 궁궐 대청소는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어좌도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밤낮으로 관광객이 몰리던 고궁이 텅 비자 또 다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한낮에 종묘 연못가를 거닐던 너구리 가족. 엄마를 따라 점프를 시도해보지만 아기 너구리에겐 아직 벅찹니다.
왕래를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관람객들이 왕래를 했던 지역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외가리 같은 데서도 좀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과 마주칠까 쏜살같이 숨어버리던 다람쥐와 고라니도 궁궐과 왕릉 여기저기를 신나게 누빕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멀찍이서 사진 찍기 바빴던 청덕궁 후원도, 특별관람 때만 잠시 들어가 볼 수 있던 낙선제 뒷뜰도 랜선 관객들에게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찾는 이의 발길이 잠시 끊어진 사이 궁궐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시 문 열 그날을 기다립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 메시가 프리킥을 준비하면 상대는 계속 이렇게 잔디에 누워버렸습니다. 생각도 못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골대에 꽂히는 메시의 프리킥. 그래서 상대 팀들은 기상천외한 수비 방법을 생각해내곤 하는데요. 온누리 기자입니다.
메시 하면 떠오르는 시원한 프리킥으로 첫 골을 뽑아낸 바르셀로나. 다시 보면 좀 특별한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메시가 프리킥을 준비하자 들어 누워버리는 상대 수비. 그래서 메시는 온몸을 비트는 특유의 슛으로 공을 높이 띄워 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의 프리킥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이른바 눕수비. 때문에 네 차례 프리킥은 모두 땅을 포기한 채 공중에 띄웠고 그중 한 번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프리킥 순간마다 공을 막아내려 뛰어오르는 수비들. 그 틈을 파고들어 땅으로 굴린 프리킥에 허를 찔리자 축구장엔 이렇게 길게 누워버리는 수비가 등장한 겁니다. 메시 때문에 생겨난 희한한 수비는 또 있습니다. 프리킥 순간 보통 수비수들은 골대 약 10m 거리에 일렬로 쭉 서곤 하는데 올 3월 레알 소시에다드는 골대 주변에 6명의 수비수를 배치하는 파격을 선택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Ever seen so such a cluster of bodies? 거짓말처럼 감아서 차고 굴려서도 차고 때론 대포알처럼 차넣는 메시의 무시무시한 프리킥. 그 골을 막으려 다양한 수비가 등장하고 있지만 메시는 올 시즌 23골 중 5골을 프리킥으로 넣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소셜라이브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과 함께 그린 뉴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